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을 위해 미한 FTA와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또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교역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한 FTA를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왔지만 한국 정부는 협정 재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소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교역액이 약 2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한 규모로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은 29% 급증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중국의 지난 1분기 대북 교역액이 40%나 늘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한편 해광총서의 후앙송핑 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대북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던 미국인 두 명이 최근 사망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조직인 인민수비대는 미국인 로버트 그로트 씨와 니콜라스 웰던 워든 씨가 최근 라카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라카는 ISIL의 사실상 수도입니다. 그로트 씨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트 씨는 2주 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나와 자신이 가족을 떠나 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전에 참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현지 방군들은 지난달 라카 탈환전을 시작해 현재 도시 3분의 1가량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패와 돈 세탁 혐의로 오늘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할 예정이며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이 한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해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쓴 혐의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임한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브라질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넷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 FRB 위장이 올해 3번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강하다며 경제 성장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과 소비, 기업 환경이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RB는 금리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올 들어 이미 두 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인 하루짜리 은행간 대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오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처럼 미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사그라질자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내일은 바스티유 데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병합가는 두 지도자가 국제 테러와 시리아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테러 문제들 때문에 파리가 통제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스티유 데이 행사에 와달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기업이 현지 북한 대사관 건물을 기업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 북부는 오후에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던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긴 안목에서 일관성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의 관담회에서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자신도 궁금해서 파악을 해봤지만 전용됐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홍영표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북한 측 근로자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고 그 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홍 장관은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며칠 뒤 국회에 출석해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사업이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개성공단은 물론 외국과의 공식, 비공식 교육 등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관리는 모두 노동당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자금이 핵 개발에 전용되는 자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의미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핵 개발 전용이 우려된다면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전임 보수 정부들이 그런 논리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문재인 새 정부의 경우 전임 박근혜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교류를 병행하는 정책을 구사하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부가 아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남북관계 일정한 형태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을 어느 정도 새롭게 재개를 하고 특히 이제 경제협력과 같은 북한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복원함으로써 이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대북정책의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아마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일 방문 중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길게는 몇 달 이상 새 정부의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을 제안한 데 대해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호응이 없을 때 한국 정부가 선제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 지금은 그렇다 아니다로 답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상황이 조성됐을 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건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순방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안에 조정이 나타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최근 독일 쾨르버 재단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대화를 선택하면 적극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실무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어 이를 챙기는 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NSC 상임위에 앞서 최근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 조정회의를 열고 베를린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부처별로 차질 없이 후속 조치들을 챙기고 이 조치들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이번 NSC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한국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이나 대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좀 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 인식의 변화의 연장에서 이 당장 청와대에서 NSC를 좀 더 활성화해서 북핵 문제나 대북 정책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그런 어떤 액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 박사는 또 한편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달아 안보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NSC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외교 안보 문제 대응 전략이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될 전망입니다. 베를린 구상이 미한 정상회담과 그 직후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도발의 연장선에 있었던 만큼 베를린 구상만 떼어놓고 접근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견고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 등도 청와대가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미한일 정상회동을 통해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대북 압박에 공감하고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뜻을 모은 만큼 이를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건 역시 주요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이를 이용해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의 지난 7일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 교류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고 또 의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서편 잔디밭.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200여 명의 학생과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미 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포 하원 의원은 주민들을 억압하는 잔인한 북한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will not tolerate his warlike tendency being a terrorist state. I've introduced legislation to label.
자신이 발의한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고 이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포 의원은 이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피트 세션스 하원 의원도 미국이 폭력적인 북한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coalition partners not only will stand up against the North Koreans, but we will make sure that the opportunity for every single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국민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이 위원장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발의한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passed the DPRK bill that I authored with focuses on increasing U.S. broadcasting.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휴대용 저장장치 USB나 SIM카드 등 전자매체 등을 활용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017 북한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뉴스는 물론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에 대중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의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북한 주민 수십만여 명이 노동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VOA와 RFA 등 대북 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and RFA are very, very important. Right now, Kim Jong-un has the ability to control all the information inside the society.
로이스 위원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부 정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종식과 북한의 참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end that dictatorship, but we want to work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bring freedom and light and unification peacefully.
미국 전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 연합은 지난 2004년 창설됐으며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2일 열린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안보와 인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en we're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this is not a
인권과 안보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문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이 주변 국도를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조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도자의 이복 형제를 살해하기 위해 요원들을 파견하는 한편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노력이 북한의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유엔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y increasing information in North Korea about what's going on elsewhere, it will put
북한에 들어가는 외부 세계 정보를 늘림으로써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당국이 외부 세계 정보를 극도로 차단하는 북한 같은 경우 라디오 방송과 휴대용 컴퓨터 저장 장치 같은 수단들이 여전히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정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그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를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같은 노력에 관련된 미국인들의 여행은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킹 전 특사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계속 도와야 하고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기업들이 현지 북한 대사관 건물을 기업 사무실로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상업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항공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항공사의 모스크바 사무소 주소를 인터넷 지도에 입력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무소 주소지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외교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대사관에 고려항공 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고려항공과 모스크바 등 해외 사무소들을 제재할 당시 제재 명단에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주소가 명시됐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고려항공 외에도 다른 북한 기업들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원자력 총국과 연계돼 각종 광물을 판매하는 금산 트레이딩이 모스크바 대사관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사관 건물을 외교 이외 용도로 이용하는 정황은 방글라데시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약과 광물 등 제품을 취급해온 북한의 남남 기업은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우리 회사는 지난 13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식 주소지는 다카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상업부서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베트남에서 사실상 추방됐던 북한 단천 상업은행 관계자들은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 밖에 유엔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GPM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핵무기 핵심 원료인 리튬6를 판매하려 했다고 지적했는데 연락 가능한 회사 관계자가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3급 서기관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대사관이 북한 사업체의 연락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VOA에 북한은 책상 한두 개를 갖다 놓는 방식으로 대사관 내에 여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공간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5에서 북한이 해외 공간 등을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가 대북 금융 제재를 어긴 혐의로 자국은행 세 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의 북한 관련 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트비아의 재정자본시장위원회 FCMC는 자국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돈세탁, 테러지원 방지 규정과 대북 금융 제재를 어긴 데 대해 이들 은행에 벌금 약 72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FCMC는 라트비아의 금융감독 기구입니다. 벌금이 매겨진 은행은 라트비아의 지역투자은행, 발티쿰스은행 그리고 프라이빗은행 등 세 곳입니다. FCMC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재무부와 협력해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15년 사이 해당 은행들의 몇몇 고객이 해외에 등록된 회사와 복잡한 경로를 이용해 북한 사업체에 돈을 보냈습니다. FCMC는 돈이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바로 간 것은 아니지만 대북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중개인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금융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돈 세탁이나 이들과의 금융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FCMC는 해당 은행들이 고객들의 금융 거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가 예방적 차원의 조처로 해당 은행이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은행 가운데 지역 투자은행에 벌금 64만 달러가 부과됐고 나머지 두 은행에 각각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라트비아 FCMC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만일 자국 내 다른 은행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면서 빈번하게 실제 중량과 맞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품질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례 또한 많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수출입 상품 질량 안전 백서에서 북한 석탄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질량감독 검엄검역총국이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북한 선박들이 싣고 온 석탄들은 제대로 된 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둥성은 북한산 석탄 총 1,392회 수입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총 809회에 걸쳐 실제 기입된 것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특히 실제 중량과의 차이가 0.5% 이상인 경우도 546회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오래되고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중량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검역총국은 밝혔습니다. 북한 석탄의 품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중국에 석탄을 많이 수출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중국 정부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한해 약 301회, 양으로는 97만 3,300톤의 북한산 석탄이 중국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 중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은과 불소, 비소, 인, 황 등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원인이라고 검역총국은 지적했습니다. 검역총국은 북한이 기준치 미달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이유에 대해 폐쇄적이고 낙후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석탄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의 석탄 수입 정책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과학기술 수준이 떨어져 석탄의 친환경 지표를 검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용 석탄을 잘 관리하지 못해 품질도 들쭉날쭉하다고 검역총국은 밝혔습니다. 검역총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북한을 포함한 19개 나라에서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 유력 언론이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이 뇌물을 주고서라도 러시아에서 일하기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한 러시아 업체 대표는 이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안 하고 잠도 많이 자지 않는다며 그들이 기본적으로 노예 같은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 흩어져 있는 비좁은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현지 러시아인이나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을 고용한 한 회사 대표는 월급 가운데 정부에 압수당하는 금액이 2006년에는 월 17,000루블 미화 285달러였지만 지금은 5만 루블 미화로 841달러로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압수당하고 20, 30명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0% 정도를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착취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러시아 파견인 한 노동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외화를 버는 것이 좋다며 내년에 노동허가가 만료되면 북한에 돌아가야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업체 대표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더 낮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 노동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을 빨리 하면서도 임금이 높지 않고 매우 믿을만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건설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휴식시간이 길지도 않으며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약 5만 명으로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적어도 1억 2천만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취임 이후에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보상과 또 공단 가동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을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간담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일부 장관 이제 인선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통일부에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장관님도 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서로 한번 만나서 대화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이걸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취임 이후에 이런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만나서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탄생한 공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대 이제 개성공단 그 지원 단장을 지금 현재 이제 조명균 장관이 그때 단장을 맡았죠.
예.
그래서 그분 역시도 그 어떤 초대 단장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상당히 그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 이제 중단이 매우 이제 안타깝다.
예.
중단된 것이 개성공단은 또 마지막 수단으로서 좀 살려놨어야 하는데 뭐 닫게 됐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어떤 기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이 점도 참 안타깝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제 많이 미흡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개성공단 어떤 것 재개를 위해서 우리 통일부와 기업들이 서로 열심히 협조해서 재가동 되도록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건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한번 닫았던 것을 다시 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식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이건 당장 뭐 북한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이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개성공단 재개가
예.
어떤 그 국내의 어떤 또 여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국제적인 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재가동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자 그러면 뭐 언제쯤 될 것이냐.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네.
하지만 뭐 재가동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설비 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성 방부 그거를 이제 신청을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 지금 당장 재가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2013년도 6개월간 그때 우리가 중단시에 많은 기계나 설비 그 건물에 피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국제적 환경 뭐 이런 부분 다 따지다가는 이게 점검 같은 것도 영원히 못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절박하다.
네. 네.
지금 당장 뭐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예.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네.
우리 입장도 좀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뭐 기업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네.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들이 지난 5월 말이었던가요? 그 신한용 회장하고도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그
네네.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진전된 상황은 아직은 없는 거죠? 이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제 방북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 미국 대학생이 뭐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간다는 거는 국내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어떤 분위기상으로 그 용납이 안 되는
예.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어떤 그 뭐 핵 미사일 뭐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경제 협력 이런
예.
측면에서 정부도 그런 측면도 무조건 뭐 핵 포기나 미사일 포기 아니면 못 간다 이런
예.
게 아니라 뭐 그런 어떤 경제의 어떤 교류는 교류고 또 핵은 핵이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국제 사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예.
필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 신한용 회장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당장 뭐 정부의 그 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기업 측도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예.
준비와 관련돼서는 그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는데 혹시 이번 간담회에서도 기업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까?
예, 우리가 또 강력하게 이 부분을 그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올 작년 10달에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을 때 저희 기업들이 이제 주장한 피해 금액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갖다 이제 실사를 했죠. 실사를 해서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깎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7,800억을 이제 인정을 했고 지원은 한 4,800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보상을 못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 60%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에
예.
하나 이제 서운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이면 나가라 해서 우리가 나온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우리 정부의 이제 철수 명령에 의해서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어떤 그 피해 금액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확인을 했으면 그 확인한 금액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거기서 뭐 한 60%밖에 안 해주니까
네.
저희들은 정말로 뭐 그 당시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뭐 속마음 부글부글 끓었는데 지금 다행히 뭐 현 정권에서는
예.
그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또 밝히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어떤 거 예산이 어떤 책정이 되고 수반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그동안에 정치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10달에 개성을 폐쇄시켰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면서 2013년도 재가동 그 합의에 어떠한 정세의 영향이 없이 개성공단은 가동한다
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언제 됐다 이제는 뭐 어느 한쪽이 그것만 철수를 하거나 뭐 폐쇄를 하게 되는데 그쪽 책임 아닙니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정말로 어떤 뭐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개성공단 폐쇄는 없겠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믿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제 우리 정부가 물론 뭐 그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폐쇄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이 될지 내년이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예.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의 어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우리 10년간의 개성공단의 한번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어떤 이것이 어떤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문을 닫고 열고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남북 정부가 어떤 그 보장을 하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연속성이 없으면 우리가 뭐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
지금 개성공단이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열었다 닫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북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기업들의 입장도 재가동을 위한 합의문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네.
저희 기업들은 이번에만큼은 정말로 완벽하게
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이번에 만약에 보안이 어떤 허수라고 하게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
뭐 한두 번 우리가 지금 소각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나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뭐 중요할 텐데요. 저희 뭐 방송이 북한으로도 전파가 되니까요. 혹시 북한에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뭐 개성공단의 재개를 우리 정부도 뭐 우리 기업들도 우리가 참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북한도 저는 간절히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개성에 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거기 우리가 5만 3천 명이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 한 사람 개성공단에서 근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근로했었는데 월급 받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그 가정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의 정부는 중앙정부가 배급을 하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그 수익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
그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입장에서 20만 명의 어떤 생계가 달린 문제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보다 뭐 북쪽이 더 어떤 간절히 바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재가동이 돼야 되고 또 되겠지만 북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우리 투자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가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날에 누가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경영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경영을 갖다 보장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합의문이라든가 어떤 이런 내용에 꼭 들어가서 저희 기업들 투자가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국에서는 날씨 상황이 아주 큰 뉴스입니다. 최강의 폭염 속 오늘 한국은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예.
자, 가로세로 2.5cm 크기의 우표 하나를 두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도를 맞아 발행을 준비하고 있던 기념우표가 오늘 재심 끝에 발행 철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2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5년 사이에 35배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더위 소식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39.7도, 거의 40도에 다다른 그런 기온인데 어느 지역이 이렇게 더웠습니까?
경상북도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예.
어제도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곳인데요. 1939년 이후에 7월의 기온으로는 두 번째 높은 기록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경북, 인근에 있는 경북 영천에서 39.6도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그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예, 경주가 이 정도면 그 인근 지역들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계속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모두 이틀 연속 35도가 넘는 폭염 경보 속에 있습니다.
네.
경주 인근 지역인 경북 경산이 39.3도, 영천, 포항이 38.9도, 뭐 40도에 가깝습니다.
네.
오늘 경북 지역에 있는 그 무인 자동기사 관측망에 기온이 쭉 기록이 됐는데 30도 아래 기온은 아침 저녁으로 한 건도 없었답니다. 대프리카의 대구의 기온은 37.1도, 서울은 좀 낮습니다. 그래도 33.4도, 강원도 삼척이 35.7도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더우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 10여 개 학교가 수업을 단축하고 학생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이제 더위에 지쳤을 사람들의 표정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털옷을 입고 있는 가축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폭염 속에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지붕 아래 축사에 있지만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물바람이 뿌려지는 등 이 소들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이 지금 최강 폭염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 우표 발행 여부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1963년부터 79년까지 한국의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올해가 탄생 100돌이 되는 해인데요.
예.
지난해에 기념 우표 발행이 추진됐었고 사실 오는 9월에 발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에서 재심 끝에 발행 계획을 철회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한국에서 계획했던 우표 발행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물론 또 재심의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우표를 발행하게 된 것, 오늘 발행 철회를 결정한 것, 모두 정치적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예.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적 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부터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 우표 제작은 그 고향인 경상북도 구미의 생가보존회에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에 발행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때, 재임하고 있을 때 우표 제작 요청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만장일치로 이 발행이 결정된 겁니다.
예.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상화다, 졸속심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발행 계획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결정된 우표 발행을 번복할 수 없다,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난달 중순까지도 입장 변동이 없었는데 지난달 말에 재심의한다는 결정이 났고요. 오늘
예.
철회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이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을 맡고 있는 겁니다.
네.
우표를 발행하는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노조단체에서는 철회 결정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그 우표 발행을 요청했던 경북 구미시 또 보수단체 일부 야당 정치권에서는 취소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대 다른 뭐 한국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 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항상 기념 우표가 발행됩니다.
예.
그런데 뭐 재직 중이거나 아니면 퇴임 후 대통령 관련 기념 우표가 발행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 발행된 경우는 딱 그 이승만 전 대통령 한 번뿐인데요. 1955년과 1956년 그 80회, 81회 그 생일 그러니까 그때 표현이 탄신 기념이었습니다. 탄신
네.
기념 우표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 인물을 조명하는 그 기념 우표들은 있었는데요.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념 우표, 화가 이중섭 기념 우표, 또 독일 태생의 그 의사죠.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대문호인 독일의 그 괴테,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발명했던 루이 브라우유 등이 국제기구의 어떤 요청 등과 함께 공동으로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명부에 등록된 자동차가 2,200만 대를 넘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219만 대였습니다.
예.
올 상반기 중으로 2,200만 대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올 초에 있었는데요. 지난 6개월 사이에 38만 5천 대가 늘어서 그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예.
한국의 인구를 한 5천만 명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2.33명의 자동차 한 대꼴로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좀 더 부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가 아주 많아졌다는 건데요.
예.
지난 5년 사이에 35배가 늘었답니다.
자동차에 기름 대신에 이제 전기를 충전해서 달리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매연을 뿜지 않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적인 차가 바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수소 자동차라든지 그 내연기관과 또 다른 연료체계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 한국에서 그 2011년 말에 불과 뭐 340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올 상반기에 등록대 수를 보니까 15,870대 정도가 된 겁니다.
예.
5년 사이에 35배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 전기 자동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이 바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렌트카,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는 곳이 많은 제주도에 그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는 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경유연료 자동차를 줄이고 있고요. LNG라든지 LPG 연료 자동차를 지금 권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까지 새 자동차 판매의 30%, 그러니까 연간 한 48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등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의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최근 일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테러 우려와 관련이 있는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 나라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부분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9일부터 6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이 3개월 동안 중단됐습니다. 또 난민들의 미국 입국도 120일 동안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수정해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조항들이 하급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했던 이전 판결들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지만 판결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경우 가까운 가족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국무부는 가까운 가족 관계를 부모와 배우자, 약혼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기관과의 진실한 관계는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한 학생, 미국 회사에 고용 제한을 수락한 근로자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은 입국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내용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오는 10월 구두 변론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미국 시민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